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5일 이란과의 핵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향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6일 스위스 로잔에서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협상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외무장관은 이란 핵 개발을 막는 한편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지난 몇 달간 3월 말까지 정치적 합의를 마치고 6월 말까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앞서 케리 장관은 스위스로 향하기 전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정상들이 25일 150명의 사망자를 낸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사고 현장 부근을 찾았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리아노 라후이 스페인 총리는 현장에 투입된 구조요원들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수색요원들은 이날 시신과 비행기록이 담긴 블랙박스를 찾기 위해 가파른 산비탈에 투입됐습니다. 사고 현장은 산세가 험해 요원들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사고 뒤 몇 시간 만에 수색요원들은 조종실 음성 녹음 자료가 담긴 블랙박스를 수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료 분석이 끝나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사고 여객기에는 독일인이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페인인도 55명에 달하는 등 모두 18개 나라 국적자들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사고 여객기에 타고 있던 미국인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크라이나의 국가신용등급을 최저수준 바로 윗단계인 CA로 등급을 낮췄습니다. 최저평가인 C등급은 채무 불이행 상태인 디폴트를 뜻합니다. 무디스는 24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 400억 달러를 제때 갚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이 사실상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가 진행 중인 채권자들과의 채무 조정 협상에서 채권자들이 큰 손실을 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국경 부근에서 1년째 계속되고 있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과의 충돌 사태로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무디스 측은 우크라이나의 경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전망을 내리게 된 것은 높은 수준의 국가 채무와 부채 규모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대 규모 호위함인 이즈모가 25일 취역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25일 요코하마에서 호위함 이즈모 인도식을 가졌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즈모는 배수량이 19,500톤이며 길이 248m, 폭 38m의 규모입니다. 또 이즈모는 헬리콥터가 최대 5대까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고 자위대가 도입할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도 실을 수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즈모와 같은 호위함 한 척을 건조하고 있고 2년 뒤에는 대형 호위함 4척을 일본 주변에 투입해 운용할 전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도심에서 25일 자살폭탄 공격이 벌어져 6명이 숨지고 최소 22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간 관리들은 이날 공격이 대통령궁을 비롯해 국방부와 재무부 등 정부 주요 시설 근처에서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이번 공격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후티 반군이 남부로 진격함에 따라 남부도시 아덴에 머물고 있는 압드라브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몸을 숨겼습니다. 예멘 관리들은 하디 대통령이 아덴 내 한 비밀 장소로 거처를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관리들은 앞서 하디 대통령이 아덴을 완전히 떠났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었습니다. 하디 대통령은 지난달 수 사나에 가택연금돼 있다가 아덴으로 피신해왔고 이곳에서 정권 회복을 모색해왔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3월 26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잊혀질 뿐이다. 맥아더 장군의 말인데요. 참전용사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참전 사실이 얼마나 값진지 생각해보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호칭이 사람에게만 쓰이는 게 아니더군요. 미국의 우주항공과학계에서도 노병으로 불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이 로봇의 나이가 11살하고 2개월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외롭게 혼자 주행한 거리가 딱 장거리 마라톤을 완주했을 때 거리와 같더군요. 바로 42.19km입니다. 11년 동안 천천히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고 분석하고 이런 활동을 해온 건데요. 미국의 과학자들은 노병의 활동을 축하하기 위해서 마라톤 개주 행사도 연다고 하네요. 로봇이 움직인 거리가 뭐 그리 축하할 일인가 싶으시겠지만요. 이 로봇은 화성에 물이 있었다는 지질학적인 흔적을 발견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또 그리고 행성 간 여행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 화성 탐사는 사실 많은 실패가 따르는데요. 그래서 비용도 천문학적이고요. 자,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퍼튜니티의 마라톤 주행 거리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로 오늘은 미국은 지금 김현숙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9도에 머물고 있고요. 12도까지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은 비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 7도에서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오늘 맑습니다. 기온은 0도에서 영상 10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역시 맑은 가운데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분포되겠습니다. 개성 역시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기온은 0도에서 1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첨단 기술 기업이 모여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제기된 직장 내 성차별 소송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미 건강보험법을 폐기하려는 진영의 선봉인 테드 크루즈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네.
미국이 고급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다른 선진국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실리콘밸리라고 하면은요, 미국 첨단 기술의 산실로 알려졌죠. 이 지역에는 이 미국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회사들, 또 벤처 캐피털,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큰 회사에 투자하는 이른바 모험 자본 투자 회사들이 모여 있는데요. 자, 요즘 이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는 이 성차별 소송이 미국 안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첫 소식으로 들어보죠.
네, 앨런 파우라는 여성이 자신이 2012년까지 근무했던 회사인 클라이너 퍼키스사를 상대로 낸 소송인데요.
네.
파우 씨는 자신이 여자라 회사 안에서 차별을 받았다면서 회사 측에 1,600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실리콘밸리에 잘 알려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소송에 대해서 항목별로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앨런 파워 어떤 사람인가요?
네, 파워 씨는 명문대학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경영학과 법학 석사를 딴 재원입니다.
네.
지금은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레딧의 최고 경영자를 맡고 있는데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모험자본 투자회사인 클라이너 퍼킨스 사에서 일했습니다. 파오 씨는 2012년 초 자신보다 실적이 나빴던 남성 동료 3명이 승진하자 이를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하지만 회사가 이에 답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2012년 5월에 파오 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요. 결국 같은 해 10월 클라이너 퍼킨스 사에서 해고됐습니다.
네. 자, 이 소송에 걸린 클라인 퍼킨스 사가 실리콘밸리에서 상당히 이름 있는 회사죠?
그렇습니다. 지난 1972년에 설립돼 벤처 캐피털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요.
네.
구글이나 트위터, 아마존 같은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에 투자 자금을 대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앨런 파오 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별당했다고 주장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해당 회사 내 여자를 차별하는 문화가 있다는 건데요.
네.
구체적으로 여성이 기회나 급료 인상 그리고 승진을 놓고 경쟁하기가 힘들었다고 파워 씨는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한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이사회장의 남성 직원들 자리는 마련해 주면서 여성 직원용 좌석은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또 직원들 스키 여행을 보내면서 여자들을 제외했다는 항목도 소장에 들어갔습니다.
예. 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더군요.
네, 가정이 있는 사람과 거의 강압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 관계가 끝나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보복했다고 하고요. 그 뒤에 이 남성 직원이 또 다른 여직원에게도 부적절한 관계를 강요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클라인 퍼킨스 측이 반박을 했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성차별이 아니라 파오 씨가 일을 잘 못했고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를 해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퍼킨슨사는 또 여성 고위 임원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내세워서 직장 안에 여성을 차별하는 문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소송을 계기로 해서 이 실리콘밸리 안에 여성을 차별하는 경향이 또 실제로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네.
여성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업체인 구글이 작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네.
종업원 가운데 약 30%가 여성인데 이 가운데 부하들을 감독하는 관리직에 있는 여성의 비율은 21%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현재 미국 벤처캐피털 업계 임원 가운데 96%가 남성이고 구글이나 애플 그리고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대형 정보기술 업체에서 남성 직원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혁신과 창의성의 요람이라는 실리콘밸리의 명성과는 달리 이곳의 조직 문화가 뒤떨어져 있고 또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이 보이지 않는 천장이 무척 두껍다고 많은 미국 언론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소송으로 돌아와서요. 만약에 파오 씨가 이기게 되면 뭐 크게 보상을 받겠네요.
네, 파오 씨는 승진을 못하고 해고되면서 받지 못했던 급여 1,600만 달러를 요구했는데요.
네.
배심원들이 만일 파오 씨 손을 들어주면 회사에 벌을 주는 차원에서 배심원들이 보상금을 더 많이 정할 수도 있다고 판사가 밝혔습니다.
네.
만일 그렇게 되면은 이 파오 씨가 대략 1억 달러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현지 언론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소송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눈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이 파오 씨 소송 말고도 비슷한 소송이 지금 몇 개 더 진행 중인데요.
네.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죠. 페이스북과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를 상대로 이 회사 안에서 성차별을 당했다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파오 씨 소송이 어떻게 결론 날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데요. 파오 씨가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실리콘밸리가 여성 직원들을 다루던 방식이 미국 안에서 당분간 구설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 보수파의 차세대 기수로 꼽히는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발표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자, 이 테드 크루즈 의원과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Imagine in 2017, a new president signing legislation repealing every word of Obamacare.
네, 지금 나오는 소리는요, 이 테드 크루즈 의원이 이번 월요일에 버지니아 리버티 대학교에서 한 연설 가운데 이 부분이죠?
맞습니다. 크루즈 의원이 이 부분에서 2017년에 새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건강보험법을 모두 없애는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어제 크루즈 의원이 CNN 방송에 나와서 참 재밌는 말을 했네요.
So she's taking an unpaid leave of absence from her job, and so we're transitioning. We'll be getting new health insurance, and we'll presumably do it through my job in the Senate. And so we'll be on the federal exchange, like millions of others, on the federal exchange.
So you will be getting Obamacare, effectively.
It is one of the good things. About Obamacare is that the statute provided that members of Congress.
네, 자기 가족이 직장에서 일하는 부인의 의료보험에 들어 있었는데 이 의료보험이 끝나서 오바마케어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들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루즈 의원의 부인이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에서 일했는데요. 남편이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고 발표하자 남편을 내조하려고 직장에서 무급휴가 그러니까 급여를 받지 않는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급휴가를 얻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군요.
네, 참 흥미로운데요. 이 테드 크루즈 의원 하면은 오바마 케어를 없애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크루즈 의원은 방금 리버티 대학교 연설에서 들으셨듯이 네. 건강보험법을 폐기하겠다고 이 맹렬하게 활동하던 공화당 의원 가운데 한 명인데요. 몇 년 전에는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조항이 들어간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으려고 무려 21시간을 밤을 새우면서 상원 강단에서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이 크루즈 의원의 이 21시간짜리 의사방해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당시 연방정부가 2주 동안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크루즈 의원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네. 건강보험법에 따라 인터넷에 설치된 건강보험 거래소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연방의원이나 의회 직원들에게는 68가지 종류의 의료보험이 제공되는데요. 보험회사에 내야 할 돈, 즉 프리미엄 가운데 25%만 크루즈 의원이 내고 나머지 75%는 의회가 보조해 줍니다.
네. 크루즈 의원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민주당 측에서 논평을 냈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홀리 슐만 대변인은 보험이 없는 다른 사람들도 크루즈 의원을 따라서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기를 권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법 출범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오바마 케어 5주년을 자평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처음에 이런저런 의심이 있었지만 건강보험 개혁안이 잘 작동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 공화당 측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바마 케어를 좌초시키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앞으로 행정부는 메디케어, 즉 노인 건강보장 제도 등 관련 의료보장 제도를 개혁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자, 미국이 고급 기술을 가진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른 선진국에 뒤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기구가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네.
미국과 독일, 호주, 일본, 홍콩, 프랑스 그리고 캐나다를 포함해 10개 나라를 비교해 봤더니 고급 기술을 가진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분야에서 미국이 9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꼴등은 일본이었습니다.
예. 자,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기구는요, 정치권을 상대로 이민자 문호를 넓히라고 마크 교섭을 하는 곳인데요. 이런 사정을 살피고 보고서 내용을 봐야 할 텐데,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이 친이민 정책을 홍보하는 단체에서 내놓은 결과라고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뒤떨어져 있다는 게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자체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분야별 점수를 1점에서 5점으로 매겼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전체적으로 2.3점을 받았는데
네.
고급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는 정책에서는 2점, 그리고 외국인 기술자를 유치하는 법령 분야에서는 1.5라는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고급 기술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말합니까?
네, 관련 업계는 과학이나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 분야를 고급 기술로 분류합니다.
네. 근데 미국이 현재 숙련된 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 미국에 들어오는 걸 허가하는 증서죠. 비자, 그러니까 입국 사증을 상당히 많이 내주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네. 하지만 신청된 수에 비하면 나오는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 미국 정부가 현재 숙련 노동자와 대학원생을 위해서 매년 8만 5천 개의 입국 사증을 발급하는데요. 그런데 2014 회계연도에만 숙련 노동자와 대학원생용으로 약 17만 개의 입국 사증이 신청됐습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를 낸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같은 친이민 로비 단체들은요, 이 숙련 기술을 가진 이민자가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죠.
그렇습니다. 고급 기술을 가진 이민자가 미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실리콘밸리 좀 알아보겠습니다. 부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실리콘밸리에서 남녀 성차별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리콘밸리 어떤 곳입니까?
네. 기업의 가치를 1달러에서 몇 년 안에 10억 달러로 키워주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곳에 투자하시겠습니까?
투자하겠죠.
네. 귀는 솔깃하지만 뭐 설마 이런 곳이 있겠나 의심도 가실 텐데요. 네. 그런데 이런 꿈 같은 얘기가 현실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기업인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바로 이곳에서 꿈을 이뤘고요. 이들 기업의 대표는 젊은 나이에 억만장자에 올랐습니다. 이들이 꿈을 이룬 곳,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네. 자, 방금 부지영 기자가 언급한 기업들에서도 알 수 있지만요. 이 실리콘밸리에는 특히 IT, 그러니까 정보기술 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만 일대에 있는 첨단 기술산업단지입니다. 미국 서부 명문대학교인 스탠포드는 또 실리콘밸리의 인재들을 배출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스탠포드 대학교가 위치한 팔로알토를 중심으로 해서 산타클라라 군과 인근 지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네.
총 면적은 4,635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총 기업 수가 40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은 크게 정보통신기술, 친환경기술, 그리고 바이오 제약 등으로 분류됩니다.
네, 참 말이 40만 개 기업이지 이렇게 많은 회사가 모여있다니까 참 놀라운데요.
네.
뭐 왜 이 실리콘밸리를 창업과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이 실리콘밸리는 그 신기술 개발과 창업의 대명사로 불리는데요.
네.
스탠포드 대학교 등 인근 대학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있고 충분한 자금력과 우호적인 기업 환경, 또 거기다가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기업 문화까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를 두고 미국의 개척 정신을 보여주는 산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리콘밸리가 탄생한 역사를 보면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이해되실 텐데요.
네.
진행자께서도 그 골드 러시란 말 들어보셨죠?
네. 이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 각지 또 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 서부로 몰려갔던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1849년부터 4년간의 그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이 골드 러시로 축적된 부는 캘리포니아 지역 산업과 기술 또 문화 산업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네.
특히 이 개척 정신은 인간이 평등하고 또 부자가 될 기회 역시 균등하다는 생각을 심어주면서 제2의 골드 러시를 불러일으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런 배경에서 제2의 골드 러시가 바로 실리콘밸리 에서 시작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1950년대 실리콘밸리를 탄생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1955년에 물리학자인 윌리엄 쇼클리가 산타클라라 지역에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8명의 연구진이 쇼클리의 성격과 회사 운영 방침에 불만을 품고 회사를 떠났는데요.
네.
이들을 일컬어서 8인의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네.
네, 이 8명은 1957년에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설립하게 됐고요. 이 회사의 출연으로 반도체 산업은 큰 성장을 이루게 됐습니다.
네.
이후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인근 지역에 새로운 회사들을 설립하면서 이 산타클라라 지역은 반도체 기술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이 꼽히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지역 이름도 이 반도체의 소재인 실리콘을 붙여서 실리콘 밸리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개척 정신이 뿌리가 된 실리콘밸리, 지금은 그 규모가 상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그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기업이 40만 개가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물론 아주 작은 규모의 업체들도 있지만 1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600개가 넘고요.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이룬 기업 수는 130개가 넘습니다. 또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규모가 큰 150개 기업의 지난해 총 수익은 1,0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또 최근 발표된 2015년 실리콘밸리 인덱스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가 유치한 벤처 캐피털,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금융자본은 202억 달러로 미국 전체에서 투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네. 자, 하지만 실리콘밸리도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또 지난 2000년에 인터넷 보급과 함께 불었던 이 닷컴 열풍이 꺼지면서 한때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경제는 다시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2015년 실리콘밸리 인덱스를 보면 실리콘밸리의 일자리 증가율은 약 4%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실리콘밸리 주민의 연평균 소득은 11만 6,033달러로 미국 전체 연평균 소득인 6만 1,489달러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네. 자, 이런 이유에서일까요? 최근 미국 언론이 다시금 실리콘밸리로 골드러시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쓰기도 했죠.
네. 뉴욕타임스 신문은 미 동부의 금융 중심지인 월가의 인재들이 잇따라 그 실리콘밸리로 향하는 모습을 골드러시에 비유했는데요.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실리콘밸리의 대표 기업들이 월가의 재무 책임자들을 영입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엄청난 자금이 몰리면서 투자와 투자자 관리와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해서 금융 경험이 풍부한 월가 인재가 절실한 상황이 됐고요. 또 월가 인재들은 실리콘밸리의 신생 기업들의 몸값이 높아지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또 실리콘밸리로 향한다는 겁니다.
네.
전문가들은 또 역동적인 기업 문화, 높은 성취감도 이 실리콘밸리의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뭐 그런데요, 이렇게 돈과 기회가 넘쳐나는 실리콘밸리의 어두운 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사실 그 미국에서 가장 생활비가 비싼 도시 중에 한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 지역입니다.
네.
네, 고소득자 또 고학력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소득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인구가 전체의 30%에 이르게 된 겁니다. 고숙련 전문직의 평균 수입은 12만 달러에 가까운 반면에 저숙련 근로자의 평균 수입은 3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득 격차가 아주 심하고요.
네.
또 학사 학위를 가진 근로자의 경우 남성의 평균 소득이 여성 평균 소득보다 60% 정도 많은 등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부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아침 5시 29분 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카펜터스가 부릅니다. We've Only Just Begun 들어보시죠.
We start out walking.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국은 지금 방송됩니다. 김현숙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엘라베마주의 주인 없는 짐가게 소개해드리고요. 이제 막 엄마가 된 새내기 엄마들을 위한 친생아 엄마들의 모임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은 지금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은 워낙 국토가 넓다 보니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거나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미국을 찾고 또 미국에서 떠나는 사람들 역시 적지 않다 보니 국제 노선 또한 셀 수 없이 많지요. 이렇다 보니 미국 대부분 공항은 늘 많은 사람으로 북적입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면 승객들은 짐을 찾는 곳으로 모이는데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항공사에 맡긴 위탁 수화물을 찾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이 항공사의 실수나 혹은 다른 사람이 짐을 바꿔서 가져가는 바람에 자신의 짐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의 짐은 본래 주인을 찾아가게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요. 사실 미국 공항에 들어오는 위탁 수화물 중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짐이 약 0.005%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분명 누군가가 맡긴 짐인데 찾아가지 않는다면 이 짐은 과연 어떻게 처리될까요? 바로 이곳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미 남부 엘라베마주의 스카츠보로. 여기엔 큰 상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가게 이름은 Unclaimed Baggage Center, 즉 주인 없는 짐가게입니다.
I can go into any of the large shopping centers.
물건을 사러 일반 대형 상점이나 백화점에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가봐야 한 시간 지나도 사는 건 세 개가 될까 말까죠. 그런데 이 가게에 오면 제 차에 가득 실어갈 만큼 많은 물건을 사게 됩니다.
이 남성은 주인 없는 짐 가게를 종종 찾는다며 오늘은 또 어떤 숨은 보물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에 찬 눈빛으로 가게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주인 없는 짐 가게, 대체 어떤 곳인지 브렌다 켄트레이시로부터 들어봤습니다.
Well, Unclaimed Baggage Center is the only store in America that buys and resells unclaimed baggage from the airline.
주인 없는 짐 가게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항공사들로부터 주인 없는 짐을 사와서 되파는 가게입니다. 우리 가게에 어떤 짐, 그러니까 상품이 있는지 알면 놀라실 거예요. 옷과 안경, 목베개, 담요에서부터 휴대용 컴퓨터와 판형 컴퓨터, 카메라 등 굉장히 비싼 전자기기까지 있어요. 우리는 항공사뿐 아니라 기차나 버스 같은 지상교통기관에 주인 없는 짐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 없는 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파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이 주인 없는 승객의 가방을 통째로 받아서 내용물을 하나하나 검사하는데요. 사실 판매대에 오르는 짐은 절반도 안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종류만큼은 정말 다양한데요. 다이아몬드 반지에서부터 결혼식 드레스, 각종 악기, 오래된 타자기까지 있으니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곳에서 보물 찾기를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인 없는 짐 가게에서 가장 많은 품목은 뭘까요? 바로 옷이라고 합니다.
Buying a black jacket, a ski jacket.
이 여성은 검은색 윗도리 3개에 스키복에 유명한 상표의 옷도 샀다며 자신이 산 것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지요. 주인 없는 짐 가게는 이제 엘라베마주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 중 한 곳이 됐다는데요. 매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이 가게를 찾는다고 합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one? Look good?
멋쟁이 색안경을 써보고는 잘 어울리는지 물어보는 이 여성처럼 사람들은 가게에 진열된 것들을 직접 착용해 볼 수도 있지요. 사실 누군가가 잃어버린 짐을 이렇게 되파는 것이 원래 주인들에게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시각도 있다는데요. 하지만 가게를 찾은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I feel like the airport may try to find the people that lose the things.
전 공항이나 항공사 측에서 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주인을 못 찾고 그렇다고 공항에서 그 짐을 다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냥 갖다 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게를 통해서 다시 파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All right. So this is our unclaimed baggage experience. We have
주인 없는 짐 가게는 또 매일 가게를 찾은 손님이 직접 수화물을 열어보고 가격을 결정하는 일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는데요.
We have a shirt and we check for condition to see what kind of brand.
가방에서 꺼낸 셔츠가 깨끗한지, 상표는 뭔지, 옷에 구멍이나 흠집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에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 없는 짐 가게는 1970년대 문을 연 이후 매일 7천 가지의 새로운 품목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유일한 주인 없는 짐 가게. 수많은 미국인과 외국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명물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했을 때의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 신생아를 돌보는 것은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은 육아 자체가 너무나 낯설다 보니 그 고충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많은 병원에서는 바로 이런 엄마들을 위해서 신생아 엄마들의 모임을 운영하고 있지요. 이 모임을 통해 엄마들은 서로 교류하고 또 정보와 조언을 나누고 있다는데요. 미 동부 버지니아주의 아이노바 라우든 병원에서 운영하는 신생아 엄마들의 모임을 찾아가 봤습니다.
He was a very colicky baby, so he was always constantly crying. And being a new mom.
신세아 루이스 씨, 6개월 된 아들 올리버가 밤에 잠을 안 자서 정말 죽겠다며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My husband was no help, so I just googled it.
남편도 도무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서 인터넷으로 도움을 찾다가 바로 이 신생아 엄마들의 모임을 찾게 됐다고 하네요.
Well, it's so good to see. see you guys today. So nice to have some new moms coming in with their new beautiful babies.
신생아 엄마들의 모임에 엄마와 아기들이 다 모이자 이 모임을 이끄는 병원 직원 데나 카마이크 씨가 모임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말을 건넵니다. 신생아 엄마들의 모임은 병원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매주 열리는데요. 카마이크 씨는 모임을 통해 엄마들은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니구나라는 위안을 얻게 된다고 하네요. 갓 출산한 산모를 만나 얘기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엄마들이 하나같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주위에 친구가 없는 경우는 더욱더 그렇고요. 도와주거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없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신생아 엄마들의 모임에 오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엄마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위로도 얻고 궁금한 건 물어보기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게 됩니다.
Hi, I'm Christine and this is Claire. And she will be 8 months next Wednesday.
엄마들은 돌아가면서 본인 소개와 아기 소개를 하는데요. 이후 모유 수유부터 아기 수면 훈련 또 직장으로 복귀할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할지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We'll go around the group and talk. And for the most part, I'm just trying to make sure conversation keeps flowing.
엄마들은 조를 지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저는 엄마들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돕는 역할만 해요. 엄마들이 다들 얼마나 친절하고 다정하게 얘기를 잘 나누는지 모른답니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출산을 했다는 공통점 때문인지 개인적인 질문도 편하게 하고요. 어떻게든 서로 도와주고 또 질문에 답을 해주려고 노력하죠.
올가 라일리 씨는 5달 전부터 신생아 엄마들의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매일 집에서 아기만 보다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좋다는 올가 씨는 무엇보다 여기서 만나는 엄마들의 관심사가 같다 보니 눈치 보지 않고 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실컷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는데요.
It's not about me anymore. I kind of was used to being a little independent.
올가 씨는 그러면서 이제는 본인보다는 아기 중심의 삶이 됐다며 처음엔 이런 변화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아기 모임에서 엄마들과 교류하다 보니 이제는 여러 어려움과 도전들을 헤쳐나가는 게 훨씬 쉬워졌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엔 병원도 많고 또 최첨단의 약과 의술을 자랑하는데 왜 엄마들은 이렇게 동료 엄마들을 의지하는 걸까요? 올리버 엄마 루이스 씨에게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I feel like a pediatrician just goes by the book.
소아과 의사는 책에 있는 대로 설명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본 선배 엄마의 말이 더 도움될 때가 있다는 거죠. 신생아 엄마들의 모임을 이끄는 카마이크 씨는 그렇다 보니 둘째 아이를 낳고 다시 모임에 참석하는 엄마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I think every child provides their own concerns and you know not every child is exactly the same.
세상에 똑같은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가 여럿이라도 다 다르죠. 첫째 때 경험해 봤다고 둘째 때 아무런 걱정이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들은 둘째를 낳고도 또다시 모임에 참석해서 다른 엄마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죠.
신생아 때문에 밤잠 설치고 걱정이 가득한 모습으로 참석했던 엄마들도 이 모임을 마치고 나갈 땐 한결 편안하고 즐거운 표정인데요. 자, 이것이 바로 미국의 병원들이 신생아 엄마들의 모임을 운영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전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뒤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산모와 아이들을 지원하는 거죠. 네, 미국인 지금 두 번째 이야기는 엄마들이 대화를 통해 육아에 첫 발을 떼고 있는 신생아 엄마들의 모임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함께 하셨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는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음 주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지요. 저는 김현숙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45분 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상에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전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유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Mike. Listen carefully. What are you doing?
I'm preparing our winning celebration dance for a sure victory over Jeff's team.
We're not even close to finishing the game.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니? 라고 묻자 마이크가
I'm preparing our winning celebration dance for a sure victory over Jeff's team.
춤출 준비하고 있어. 어차피 제프 팀에게 이긴 거나 다름없으니까 말이야. 라고 하네요. 제가
We're not even close to finishing the game.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야, 경기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hat are you doing?
I'm preparing our winning celebration dance for a sure victory over Jeff's team.
We're not even close to finishing the game.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Today's expression is... Don't. Count. C-O-U-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H-A-T-C-H. Hatch.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This means that you should not count on something before it happens. It's something that you say in order to warn someone to wait until a good thing they are expecting has really happened before they make any plans about it.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말 그대로 하면 부화하기도 전에 병아리부터 세지 말라라는 뜻이죠. 부화는 동물의 알 속에서 새끼가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요. 몇 마리인지부터 세고 있으니 얼마나 성급한 노릇입니까? 한국 속담 김칫국부터 마신다 라는 의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벌써 다 이겼다고 생각하며 승리감에 취해서 춤을 준비를 하니까 제가
We're not even close to finishing the game.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라고 했습니다.
야, 경기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 라고 말이죠. 이렇게 무슨 일이 끝나기 전에 또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성급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입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hat are you doing?
I'm preparing our winning celebration dance for a sure victory over Jeff's team.
We're not even close to finishing the game.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Let's review. Today's expression means that you should not count on something before it happens.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라크 정부에 따르면 중동의 수니파 무장단체 ISIL은 이라크의 역사적인 유물 파괴를 고대 고고학적 유적지인 님로드까지 확대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 같은 야만적인 행동은 사악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집단의 이라크와 시리아 국민들의 유산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케리 장관은 ISIL의 그릇된 목표는 확실하다며 이는 문화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자신들의 잔인한 이미지로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대 문명의 유산을 지우기 위한 이런 거친 시도는 궁극적으로는 실패할 것이라며 그 어떤 테러 분자도 역사를 다시 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인 문화 유산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유네스코의 수장인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 또한 ISIL의 님로드 파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보코바 사무총장은 우리는 조용히 있을 수 없다며 문화유산의 의도적인 파괴는 전쟁 범죄에 해당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보코바 사무총장은 영내 모든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이 인류의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행위에는 그 어떠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 변명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상기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님로드 유적은 3,300년 전에 세워졌으며 아시리아 제국 내 수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님로드는 1840년대에 영국 탐험가 오스틴 헨리 라야드에 의해 처음 발견됐으며 그는 아시리아 제왕인 아슈르 나시르팔 2세의 궁전과 그 궁전을 지키는 황소 동상들을 발굴해 이는 나중에 대형 박물관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옮겨졌습니다. 유물은 대부분 박물관에 옮겨졌지만 님로드에는 아직도 많은 유물이 본래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이어 많은 님로드 유물은 1970년대와 80년대 이라크 정부에 의해서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니파 무장단체 ISIL이 파괴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 모든 정당과 국제사회가 박물관과 기록보관소를 포함한 고고학적,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유적지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중요한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은 수니파 무장단체 ISIL을 소탕하고 문화 유물 파괴에 반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5일 이란과의 핵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향했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26일 스위스 로잔에서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협상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외무장관은 이란 핵 개발을 막는 한편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지난 몇 달간 3월 말까지 정치적 합의를 마치고 6월 말까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앞서 케리 장관은 스위스로 향하기 전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25일 미군들을 위한 미국민들의 자유에 위한 지지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가니 대통령은 미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아프간의 자유를 위해 미국민들이 보여준 엄청난 희생과 미군들의 용감함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은 적의 비겁한 테러 행위로 인해 팔다리를 잃어버린 미군과 전사자 또 용감한 참전용사,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미군 가족에게 엄청난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간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의회 연설은 약 14년간 지속된 전쟁으로 얼룩진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사이 관계 회복 노력의 일환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정상들이 25일 150명의 사망자를 낸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사고 현장 부근을 찾았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리아노 라후이 스페인 총리는 현장에 투입된 구조요원들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수색요원들은 이날 시신과 비행기록이 담긴 블랙박스를 찾기 위해 가파른 산비탈에 투입됐습니다. 사고 현장은 산세가 험해 요원들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사고 뒤 몇 시간 만에 수색요원들은 조종실 음성 녹음 자료가 담긴 블랙박스를 수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료 분석이 끝나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사고 여객기에는 독일인이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페인인도 35명에 달하는 등 모두 18개 나라 국적자들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사고 여객기에 타고 있던 미국인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대 규모 호위함인 이즈모가 25일 취역했습니다. 해상자위대는 25일 요코하마에서 호위함 이즈모 인도식을 가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즈모는 배수량이 19,500톤이며 길이 248m, 폭 38m의 규모입니다. 또 이즈모는 헬리콥터가 최대 5대까지 동시 이착륙할 수 있고 자위대가 도입할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도 실을 수 있습니다. 해상자위대는 이즈모와 같은 호위함 한 척을 건조하고 있고 2년 뒤에는 대형 호위함 네 척을 일본 주변에 투입해 운용할 전망입니다. 압드라브 만수르 하디 대통령을 지지하는 예멘 군병력이 25일 아덴시에 있는 공항을 장악했다고 현지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이에 몇 시간 앞서 하디 대통령은 아덴 내 모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덴 공항은 후티 반군이 남부로 진격함에 따라 폐쇄됐습니다. 하디 대통령은 지난달 수도 사나에 가택연금돼 있다가 아덴으로 피신해왔고 이곳에서 정권 회복을 모색해왔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해 9월 사나를 장악한 뒤 최근에는 하디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아덴을 향해 남쪽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디 대통령을 지지하는 병력이 방어에 나섰지만 아덴에서 불과 60km 떨어진 알 아나드 공군기지가 같은 날 후티 반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알 아나드 기지는 미국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 소탕을 위해 무인기 공습에 필요한 주요 정보처로 활용해온 곳입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